오늘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맛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벨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벨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읽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혐오하십니다. 왜 죄를 싫어하시겠어요? 뭐 때문에 죄를 그토록 싫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격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인간, 하나님을 닮아야 할 그 인간이 짐승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라든 누구를 낳으라는 까닭은 지켜야 할 본분, 지켜야 할 기준, 지켜야 할 격을 어기거나 떨어뜨릴 때 우리는 반드시 나무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죄를 싫어하는 까닭은 인간이 죄에 빠지면 인간의 형상, 그 지켜야 할 인간의 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나라가 부패한다는 건 뭘까요? 나라의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의 격이 떨어지다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지금 BC 588년에서 586년 그 어간의 사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에 포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유로 계속 항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애굽 쪽에 줄을 대고 있는 친애굽의 고관들이 다수예요. 궁중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들은 결사항전을 주장합니다. 얼마나 애국적입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죽음을 맞더라도 바벨론에 맞서야 한다는 얘기가 애국적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얘기가 애국적입니까? 따라서 애국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문제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애국이 먼저라고 하는 그들을 설득할 도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를 앞두고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 일본의 천황폐하에 지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맞아 죽기 딱 좋은 말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해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누가 좋아하겠으며 누가 그를 선지자 대접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예레미야가 그냥 구덩이에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설교하기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매일 뭐 같은 얘기니까. 근데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38장 1, 2,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단의 아들 스바데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레와 세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친애굽의 대표적인 인물인 동시에 반바벨론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관들입니다. 실세들입니다. 왕의 측근들이에요. 왕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에요. 그러나 꼭두각시인 왕의 이 명령 하나가 서지 않습니다. 제대로 명이 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누구누구 인물이 있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스바데아도 좀 불투명한 인물이고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 그다리아는 나중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총독으로 세울 때 세웠던 그 그달리아, 그다리아와는 다른 인물이에요. 성경에 그다리아는 네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오늘 다른 그다리아가 나옵니다. 셀렘의 아들 유갈. 유갈은 37장에 나오는 여호갈과 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정탐한 것이죠.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슨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성에 머물게 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도성에 여기 머무르다가는 칼에 죽든지 기근에 죽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죽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항복해서 이 포위된 바벨론군에게 투항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려면은 이 열왕기하 25장을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대충 짐작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 2,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 2절부터 3절인데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싸우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햇수로 3년간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니 뭐가 남아있겠어요. 그나마 히스기야 수료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은 좀 남아있어서 예, 목마름은 해결이 되겠지만 양식을 구할 길이 없으니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었겠어요. 이런 상황이니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굶겨 죽일 것이냐, 항복해서 백성을 살릴 것이냐, 뭐 이렇게 친애굽 쪽에 서서 바벨론에게 끝까지 투항해야 한다고는 하는 궁중의 고관들이나 그 당시에 이 귀족 계층들은 먹고 살 건 있었을 거예요. 뭐 요새로 치면은 곳간은 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당장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항복하게 되면 마치 노략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은 지킬 것이고 생명은 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구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에 고집하고 있다가는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가 입성할 것인데 그때 되면 그 처절한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렇죠. 뭐 아이들을 돌로 메어치고 뭐 부녀자의 배를 가르고 모든 백성들을 그냥 학살하고 살육하게 되는데 그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 항복해라. 이게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러니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거든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친애굽의 고관들, 친애굽에 서 있는 왕의 측근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이 자가 지금 계속해서 투항을 권유하는데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오니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사형에 처하소서. 왜냐하면 이 사람 말을 계속 내버려두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오. 백성들이 심약해지고 백성들이 점점 동요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손을 써서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시드기야 왕의 답변이 걸작입니다. 그 사람이 너희들 손안에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는 뜻 아니에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나는 손 안 댄다. 너희들이 손을 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허락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왕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아니 무슨 이런 왕이 있어요? 왕이 신하들에게 예? 나는 너희들의 뜻에 조금도 반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하자면 내가 무슨 힘이 있냐? 그 왕은 왜 됐어요? 왜 왕입니까? 왕이라는 위치, 최고 결정권자의 위치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마지막 결정,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내 개인적인 입신이나 무슨 내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들의 안위를 위해서, 전체 구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고 최고 통치권자의 자리죠. 그런데 왕으로서의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으면 그게 왜 왕입니까? 그 왕의 명령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아니 신하들이 지금 강경한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래 그 사람 너희들 손안에 있으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무슨 뭐 조선조 왕의 고종입니까? 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이 이게 시드기야 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어갔던 왕들의 특징이 고집이 불통이든지 아니면 우유부단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말을 제대로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세워진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나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남유다의 왕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다. 이걸 한시도 잊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곁에 두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나라가 잘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이 길이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여로보암의 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면서 여로보암이 우상을 베델과 단에다가 금 송아지를 또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절을 하게 하고 함으로써 종교적 타락, 영적 타락이 시작됨으로써 끊임없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본인이 앞장서서 깨뜨리는 그리하여 몰락의 길을 자초하는 왕들이 되고 만 것이죠. 시기의 문제지 언제 몰락해도 몰락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그날 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만 내버려두니까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가다가 남유다로 넘어가게 되면 이 백성들이 오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뭐 사장이 두려우면 그 회사 뭐 오래 있겠죠. 뭐 나라의 대통령이 두려우면 공무원 생활 오래 하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이란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난 지금 뭐가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습니까? 돈 없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습니까? 과연 우리는 뭘 두려워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죠.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면 반드시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나는 막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허풍 떨 뿐입니다. 인간은 먼지예요. 인간은 진흙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코끝에 숨 한 번 멈추면. 그런데 우리가 다 뭐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뭘 내가 가진 걸 의지하지는 않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하니까 남까지 내 수중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수중에 넣고자 하는 힘이에요. 돈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다 마음을 쏟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죽을 줄 알고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소리를 계속합니까? 그는 계속 뭐 웅덩이에 빠졌다가 또 시위대 뜰로 나왔다가 또 웅덩이에 빠졌다가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나마 가족이 없고 와이프가 없어서 좀 낫습니다. 보면은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뭐 왕이 뭐 너희들 손에 있다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안 끌어가겠어요? 그래서 끌어다가 어디 넣느냐 하면 이게 말기야의 구덩이에 또 던져 넣습니다. 깊었어요, 제법. 그 줄로 달아 내렸죠. 근데 그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그 당시에 보면 구덩이라고 이렇게 웬만한 집에는 구덩이를 팠어요. 물을 저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을 다 퍼마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빈 구덩이가 된 겁니다. 그러나 빈 구덩이가 된 게 밑에는 진흙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디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빠진 웅덩이가 거의 목에까지 진창이 빠져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얼어 죽다시피 추운 거죠, 지금 이 뭐. 그래서 정말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입니다. 근데 이때 이 저기 예레미야가 기도를 한 게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 57절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제 나중에 썼지만 그때는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웅덩이에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시작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가 그 후에 나오는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하려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진창에서 목까지 차는 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음식도 하나 없는 곳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굶어 죽으라고 거기 던져 넣은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마치 요나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뭐 이렇게 기도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였다고요? 유대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동족을 움직인 게 아니에요.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고 하는 이방인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왕궁의 환관 에디오피아 출신의 에벤 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왕을 찾아나, 왕이 지금 없어요. 왕궁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베냐민 문 앞에 앉았어요. 베냐민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문, 에브라임 문이라고도 불리는 그 문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 뭐라냐면 그 문에 앉았다는 뜻은 재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 압살롬이 반란하기 전에 그 성 앞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본인이 직접 담당합니다. 그 성문에 앉아있는 이유죠. 지금 왕이 지금 국가가 지금 존립의 위기에 빠졌는데 무슨 분쟁을 해결할 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 찾아가서 지금 직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위해서 변호하고 적극적으로 구명하고 필사적으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매달린 사람, 곧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은 것이죠. 그가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1절 이하 그 얘기예요.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밧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왕궁 곳간에 가서 거기다 헝겊에다가 뭐 옷가지에다가 가서 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했는데 예레미야가 줄 잡을 힘도 없으니까 팔에다가 그걸 끼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함락 때도 살아남습니다. 에벤멜렉도 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유가 있으면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 데려가는 게 더 중요하시면 데려가시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같이 코로나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심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최선의 우리의 할 바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예레미야는 살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한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다. 사람들 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다. 이런저런 소리 다 의도만 있을 뿐 여러분 그 소리는 정직하지 않아요. 이 친애국파의 얘기들이 진짜 애국입니까? 아니에요. 기득권, 애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득권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는 까닭,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까닭, 날마다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까닭은 이 세상이 절대로 기준이 아니거니와 이 세상이 절대로 옳은 소리로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 목소리만 가득할 뿐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결국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불타는 중심으로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써서 그가 다 태워버린 이 두루마리까지 다 복원시켜서 우리 손에서 지금 이 얘기를 2600년 전 얘기를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지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는 성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오늘 하루 잘 기억하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도대체 나는 지금 뭘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하루를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버릇에 젖었습니다. 사랑이시라고 늘 고백하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용서하고 내버려두는 하나님,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도 아무 상관없는 아버지쯤으로 생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듣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범람하는 정보들, 세상에 채우고도 흘러넘치는 정보들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정보들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헛소문 이런 소문 저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우리의 중심이 젖된 아이처럼 고요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온갖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뉴스나 정보나 소식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정보에 휘둘리는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 되게 하셔서 주님이 가라 하는 곳 가게 하시고 말하라고 하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곳에 귀를 막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으라고 하는 곳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붙들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생애가 되기를 결단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그 샬롬을 피와 물로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길 걷기로 결단한 이전에 고기 속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